이번화에서는 목선 제작 학교를 방문해서 어떻게 목선을 만들고 또 목선을 타는 즐거움을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하면 빠질 수 없는 특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랍스터입니다. 여러분들도 랍스터 좋아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랍스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산지 랍스터를 잡고 또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화해 여행 저와 함께 떠날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이 여섯 개 주를 가리켜 통칭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은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데요. 메인주에서 방문한 항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풍경, 시원한 공기, 소나무 숲과 나무 보트를 보니 보트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이곳 테다 스웨벤은 근처의 보트스쿨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m Rich Hilsinger and I'm the director here at Wooden Boat School.
전 우든 보트 학교의 디렉터인 리치 힐싱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브루클린이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배 제작의 중심지예요. 마을 초입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정말 아름다운 주예요. 크기도 아주 크죠. 전 메인 주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아주 평온하거든요. 이 지역이 나무 배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순전히 이 지역의 역사 때문이에요. 이곳은 조선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전통은 이어져 왔어요. 나무 배는 계속해서 맥맥을 이어오다가 지난 20년 동안 부활의 시기를 맞았어요. 배를 볼 때면 물 위에 떠있든 육지에 있든 항상 이 현호의 곡선에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현호가 배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죠. 이젠 배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모든 배가 저마다 달리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현호 때문입니다. 존 윌슨이라는 분은 오랫동안 학교를 세우려고 생각해왔어요. 나무 배를 제작하고 설계하면서 수리의 전통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 제작을 배울 수 있는 우든 보트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매번 계절이 끝날 때쯤에는 수업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800명 정도에 이른답니다. 평생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요. 이곳에 와서 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만의 배를 만들어 낸답니다.
How long would it take for like a beginner to build this 12 feet long wooden boat?
초보자가 이런 3.6m짜리 나무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요?
If you're working 8 hours a day, maybe 3 weeks.
하루 8시간씩 작업한다고 하면 아마 3주 정도 걸릴 거예요.
I can see that you have potential as a boat builder in your
저희 프로그램은 실습을 통한 학습이에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도 없어요. 그저 실습을 통해 배우는 거죠. 처음 이걸 보면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코스의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전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기계 원리까지 모두요. 일주일 동안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시카악, 단정, 로잉 페리 등을 만들 수 있죠.
So do they learn different techniques or do they choose which techniques they want to learn?
여러 기술을 한꺼번에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하는 기술을 선택해서 배우는 건가요?
The instructor is constantly moving them around from the first day until the very last.
아니요. 계속 다양한 기술을 돌아가며 배워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통 나무 배의 기본 제작법을 배우게 돼요.
처음 배를 만들고자 했을 땐 모든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배에 물이 새고 침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되었지만 선생님이 도움으로 생각보다 수월하게 배를 건조해 볼 수 있었습니다.
So what are we doing here?
지금 이건 뭐라는 건가요?
This piece of wood needs to be a flatter, straighter edge. And we're going to use a hammer.
이 나무를 더 평평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손 대패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각도 블럭 대패라고 해요. 이렇게 고정시키고 약간 힘을 줘서 앞으로 밀면 돼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앞을 누르세요.
이제 직접 배를 타고 나가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배가 작아서 조금 불안했지만 안전하다는 얘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You have individuals who built this craft with their own hands.
이곳에선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만든 배를 물 위에 띄우죠.
제가 탄 돛단배는 수면 아래로 깊이 잠겼는데요. 속도를 올리자마자 파도를 스쳐가는 듯한 느낌으로 무리를 가로질렀습니다. 손수 제작한 목선을 타니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이 들었고 건조 과정을 배웠기에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The satisfaction that one gains out of making something with your hands.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얻는 만족감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감정이에요. 무엇을 만들든 간에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자신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죠. 전 그것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는 데 레저의 목적도 있겠지만 메인주 부스베이 어부에게는 배는 일터로 가는 필수 수단입니다. 뉴잉글랜드 특산물인 랍스터는 바다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잠에서 깨어나 커피를 마신 후 하루의 시작을 어부처럼 항구에서 해보았습니다.
Good morning. Come and sail with us today.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배 타러 나가실 건가요?
Oh my gosh, I'm so excited. Is this a lobster boat?
와, 정말 기대돼요. 이게 바닷가지 잡이 배인가요?
This is the sailing lobster boat. That's it. I'm Nate.
네, 맞아요. 바로 이게 바닷가지 잡이 돛단배죠. 전 네이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이 배는 제 배인 사라 미드예요. 바다에 나가서 바람을 탈 테니까 따로 연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닷가재를 잡아야 하는데 일단 시도는 해보죠.
I'm Captain Nate, and we're in Booth Bay.
저는 네이트 선장이고 여긴 부스베이예요. 이곳에 오셔서 바닷가재나 게살을 드신다면 부스베이, 캠든, 락랜드 등 메인주 어디에서 먹더라도 그날 잡은 걸 바로 드시게 될 거예요. 이곳의 바닷가재 잡이 어부들은 스스로 어부라고 불러요. 메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 중에 하나죠.
네, 너무 신기해요. 랍스터는 보통 한국에서는 되게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또 막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먹는 음식인데 이곳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랍스터를 잡아서 그냥 집에서 그냥 해물탕 우리가 해먹듯이 랍스터를 쪄먹고 그러시니까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하고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I've been lobstering recreationally. I'm not a commercial fisherman.
전 취미로 바닷가지를 잡아요. 전문 어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죠. 바닷가지잡이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요. 사실 저희가 유일한 바닷가지잡이 돛단배일 거예요. 자, 이제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피커라고 불리는 돛의 끝을 올린 다음 이쪽 끝 부분인 스로틀을 올릴 거예요.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닻을 올리게 되죠.
I'll take it to the pin. And the way you tie these up is you go.
닻줄 다 올렸으면 밧줄을 핀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묶어야 해요. 팔자 모양으로 한 번, 두 번 팔자 모양 세 번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모터 없이 바람으로 가는 거죠.
We're gonna go check one of my lobster traps.
바닷가재 통발 하나를 확인하러 갈 거예요. 생선 덩어리를 넣어놓고 며칠 동안 담궈놨는데 운이 좋으면 바닷가재가 잡혀 있을 거예요.
All right, here we go. And we're going to do this old fashioned. I'm not going to cheat. Use my motor.
자, 이제 통발 근처에 다 왔습니다. 건져 보도록 할게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죠. 배에 모터 같은 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배가 어느 정도 멈추면 통발을 걸어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뭐가 잡혔는지 보이겠죠.
So that's what we call a rider. Did you see he was on the outside of the trap?
Yeah.
I was really lucky to get him.
이렇게 생긴 가재는 라이더라고 불러요. 통발 밖에 붙어 있는 거 봤죠? 운이 정말 좋았네요. 그리고 랍스터 크기를 재야 하는데요. 크기를 잴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자를 사용합니다. 측정할 때는 눈구멍 뒷부분부터 꼬리가 시작되는 몸통 껍데기 끝부분까지 재게 되죠. 가재는 이것보다 길어야 하는데요. 눈구멍 사이에 이렇게 두면 길이가 남는 게 보이죠? 그럼 이 가재는 너무 작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놔줘야 해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이 랍스터를 그냥 진짜 레스토랑에서만 이제 보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짜 실제 살아있는 랍스터를 잡을 수 있다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분 좋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좀 작대요. 기준에는 그래서 다시 바다로 합니다.
이번에는 번투성 등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방 왼쪽에 있죠. 메인주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지금까지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저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등대입니다. 등대는 배를 위한 교통 안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번트섬 등대는 1821년 등대지기 조슈아 비쿠싱이 처음으로 불을 붙이며 운영이 시작되었는데요. 등대지기는 말 그대로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칭합니다. 오늘날엔 등대의 사용이 그리 잦진 않는데요. 등대 유지비가 비싸기도 하고 대부분 전자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아직 운영 중인 등대이고 그 이유만으로도 이곳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선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들리는 이 소리가 안개가 이제 자욱할 때 나는 경고음이라고 해요. 각각의 등대에서 다른 경고음을 다른 피치 그리고 다른 간격의 경고음을 내보내서 만약에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선장님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이 등대 타워에 가까이 있구나 내가 어느 정도쯤 되겠다라는 걸 가늠하실 수 있다고 해요. 또 그 등대의 각 면마다 다른 색깔의 불빛이 비춘다고 하는데요. 한 면은 빨간색 또 다른 면은 하얀색을 비춰서 안개가 자욱해도 빛이 색깔을 보고 내가 등대의 어느 위치쯤에 있구나를 가늠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나선형 계단을 올라 9m 높이에 있는 등대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꼭대기에서 비춰지는 불빛은 20km 떨어진 곳까지 닿는다고 하는데요. 해가 진 후 항구로 돌아오는 어부들의 길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멋져요. 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닷가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바닷가지에 철이 되면 누구나 많이 잡아 올려요. 누구라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죠. 제철이 되면 바닷가지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랍스터 낚시는 뉴잉글랜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막 잡힌 신선한 랍스터 요리로도 유명한 지역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최고의 해산물이라는 표지판이 쓰인 로빈슨스 워프라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My name is Gretchen Loria. We're here at Robinson's Wharf on Southport Island.
제 이름은 그레첸 로리시예요. 이곳은 사우스포트 섬에 있는 로빈슨의 부두라는 식당이죠. 로빈슨의 부두는 문을 연 지가 거의 50년이 다 됐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직원들의 대부분은 이곳 토박이라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바닷가재 부두예요. 저희는 바닷가재 어선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바다에 나가서 바닷가재를 직접 수확해 온답니다. 메인주의 바닷가재는 생으로 요리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효소가 가재살을 해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메인주 바닷가재를 제대로 즐기려면 메인주 해안 지역으로 오셔야 돼요. 해수로 찐 바닷가재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맛볼 수 있거든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보통의 주문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신선한 랍스터를 직접 골라 찔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어요. 되게 싱싱하고 진짜 갓 잡은 랍스터라서 그런지 딱 봐도 진짜 싱싱해 보여요.
귀여웠어요. 15분 후 맛있는 랍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드시면 됩니다.
오, 맛있겠다. 오늘 아침에는 랍스터를 잡고 이렇게 저녁에는 제가 비록 잡은 랍스터는 아니지만 랍스터를 먹게 됐습니다. 아까 그 랍스터 친구가 15분 동안 열심히 찜기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맛있는 저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요. 랍스터를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쫄깃하다.
진짜 맛있어요.
Lobster means everything to us. It spans generations.
바닷가재는 저희의 모든 것이에요. 사회 초년생부터 윗세대까지 모두 바닷가재와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 사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뉴잉글랜드 지방 전체가 바닷가재로 유명하지만 그중에서도 메인주가 바닷가재에 가장 열정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껴요.
바다는 어떤 이들에겐 생계 유지를, 또 다른 이들에겐 식량 자원의 보고와 레저 장소가 되어주는데요. 이곳 뉴 잉글랜드에서 바다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목선 건조의 중심지로도 불리우는 메인주 브루클린에선 목선 건조법을 배웠고, 직접 목선을 타고 항해도 해보았습니다. 아침엔 랍스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랍스터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지만 어린 랍스터였기에 인사만 하고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부스베이 항구의 40년 전통 맛집인 로빈슨스 워프에서 갓 잡힌 랍스터를 먹으며 여행의 하루를 마쳤습니다. 마음과 배를 가득 채운 후 뉴잉글랜드를 떠나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이젠 어디로 가볼까요? 어디일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5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유희명 씨.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유희명 씨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는데요. 국정원에서의 모든 절차를 마친 뒤 탈북민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받으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몸 다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혹시 뭐 결핵이 있는지 다른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걸치고 그다음에 국정원 들어가서 제가 제일 그 느낀 게 정말 그건 뭐 정말 한국에 입국한 전날도 잊지 못하지만 그날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9년 정도 됐지만 저희한테 이제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생활 필수품들을 다 나눴으니 정말 좋은 그런 옷까지들로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제 숙소도 너무 좋잖아요. 북한에 대비하면. 그래서 야 저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베풀지? 이런 웃음도 들면서 야 정말 너무 고맙고 정말 눈물나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희명 씨는 북한만의 공휴일을 떠올렸는데요.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로 광명성절이라고 하고요.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북한 어린이에게 선물 봉지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저희가 뭐 이제 4월 15일 명절, 2월 16일 명절에 아이들한테 선물 봉지를 주잖아요. 그런 거 이제 주는데 그거 가지고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걸 해쳐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kg 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뭐길래 우리는 이제 북한 사람이고 정말 여기를 살려고 진짜 이렇게 왔는데 이걸 너무 이제 배려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 정말 이 나라에 이제 일단 와서는 저희도 정말 너무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죠. 그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희명 씨는 같은 시기 한국에 입국하고 또 함께 고생한 하나원 동기를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하나원 동기 중에 한 분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하나원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살려고 중국을 걸쳐서 이렇게 왔으니까 고생은 다 같이 한 사람들이고 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원 떠날 때면 정말 다시 다른 나라로 이제 헤어지는 것처럼 서로 헤어지기가 아쉽고 이제 그런 정말 감격적인 헤어짐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겪고 그랬죠. 나와서는 저희도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는데 서로 각자 자기 삶을 개척하는 길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바쁘고 하니까 한동안은 연락을 별로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만났죠.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말 뜻밖이었죠.
유희명 씨가 한국에 정착했을 때 그녀의 나이 50대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을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은 또 배워서 직업을 지면 되지만 저희는 정말 50대에 한국을 왔으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한다는 것도 이미 전에 그 저희 선배분들이 회사 취직이 어렵다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40대 중반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좌절감도 느꼈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뭐 핸드폰도 써본 일이 없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건 전혀 가는 방이 어려웠거든요.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도 걱정이 됐지만 유희명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시선 또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원에서 좀 이게 사회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들었지만 그게 과연 내가 지금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돈은 벌어야 되고 내가 직업을 택함에 있어서 그 어떻게 가서 회사에 가서 예, 입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더구나 이제 같은 북한 사람을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초기 정착 생활을 시작한 탈북민 유희명 씨. 한국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명문사립종합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동부의 명문사립 8개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견조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대학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새로운 아이비 또는 숨겨진 아이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카네기 멜론 대학교도 이 새로운 아이비라고 불리는 명문대학교입니다. 120년 역사를 가진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비하면 비록 역사는 짧지만 컴퓨터 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과 투자로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의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현재 학부와 대학원 합쳐서 1만 4천여 명이 재학 중이고요. 생존하는 동문만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카네기 멜론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로 외국인 학생들이 특히 많이 재학 중인 것이 큰 특징의 하나인데요. 대학원의 경우 미국인 학생은 37%인 반면에 외국인 학생은 63%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는 대학원에 비하면 적지만 외국인 학생이 22%로 다른 대학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중국인 학생이 2,090명, 인도인 1,400명, 한국인 학생이 280명가량 됩니다. 현존하는 졸업 동문들 중에서 한국인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한국과는 매우 친근한 대학이라 하겠습니다.
네,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또 50여 개국 출신 1,400명에 달하는 교수진을 갖추고 있는데요.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한 명당 13명 꼴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학사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네기 멜론은 공과대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경영대학 등 7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1900년 개교한 이래 졸업생과 교수 포함 2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교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과학 분야는 MIT, 스탠퍼드, 버클리와 함께 미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지만 경영학, 건축학, 또 예술 계열의 단과대학들도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교수 1인당 학부생의 비율이 13명이다 보니 학부생들 중에서 진취적이고 연구 의욕이 뛰어난 학생들은 언제라도 교수들과의 면담과 학문적인 연구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량이 과할 정도로 많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카네기 멜론 학생들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네요.
혹독한 도전을 요구하는 교과 과목을 보면 이것이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엮여질 정도로 카네기 멜론은 학생들에게 최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부단한 학문 연구와 개인 공부를 해야만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입학하면서부터 일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학교와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역시 또 카네기 멜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과목 조교와 수업 조교는 전에 그 과목을 수강했던 사람이 맡아서 학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개인 지도를 해주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경쟁해서 승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네기 멜론의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들은 아니고요. 놀 때는 또 놀 줄도 안다는데요. 재미있는 건 컴퓨터 공학, 로봇 공학 등에서 최고의 명문으로 알려진 대학답게 공부와 놀이를 접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매년 4월에 열리는 로봇 차량 경주대회입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컴퓨터 공학 대학에서 매년 주관하며 25년째의 역사를 가진 로봇 경주대회는 학생들의 봄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전공을 분문하고 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차량들의 경주 시합입니다. 이러한 로봇 차량 경주대회를 주관하는 목적은 카네기 멜론의 대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정진을 통한 학문적인 열정을 북돋아주고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 동문, 누구나 전공 불문하고 실험 연구에 동참하는 기회를 무한정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차량 경주대회를 통하여 각 전공마다 지식의 공유와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공동연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또 매년 봄이 되면 독특한 경주대회가 또 하나 열립니다. 버기 경주대회라는 건데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19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버기 경주대회입니다. 신전의 중력과 사람의 미는 힘으로만 작동되는 기체 역학형 소형미체 경주대회인 이 시합에 동참하기 위해서 카네기 멜론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소형미체를 연구하고 제작하면서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아울러 체력을 증시키는 이 전통 기쁜 축제에 혼신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웹사이트는 이 버기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소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재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I'm getting a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Make a new buggy every year. We make them out of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매년 팀을 만들어 대회 때마다 새로운 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기의 외관은 탄소 섬유로 만들고요. 버기에 탈 운전자의 체형에 딱 맞게 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버기 운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버기 운전자는 간신히 몸이 들어가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미는 대로 밀려가기 때문에 바퀴는 잘 돌아가는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같은 안전 점검이 정말 중요하죠.
네, 이 버기 대회나 로봇 경주 대회 모두 카네기 멜런 대학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인근 주민들도 행사 때면 캠퍼스를 찾아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전통이자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또 하나 특징의 하나는 지역사회 봉사를 특히 강조하는 거라고 해요.
카네기 멜런 대학은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대학으로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복구를 위해 학생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지원에 나섰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난 2005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가을 학기가 폐쇄된 남부의 명문 튤레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무상으로 학비, 기숙사와 숙식을 제공했던 일은 전 세계 모든 대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네기 멜론은 학문 연방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사회환원, 과외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천하는 대학교입니다.
끝으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을 찾고 있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카네기 멜론의 입학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들의 일반적인 학교 성적, 표준 시험 성적 결과에만 의존하는 입학 사정 방식이 아니라 지원자의 전인격적인 전반에 관한 홀리스틱 평가 방식을 삽니다. 이는 원만한 인격, 탁월한 학문 탐구 정신, 철저히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어야만 카네기 멜런을 단순한 명문 사립 대학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 해결사이자 연구 개발자로서의 선두 주자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완벽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목적보다는 개인과의 무수한 도전에서 승리하며 카네기 멜론이 요구하는 사회 환원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혜산 씨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 내 지도력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순식간에 날릴 방법, 또 끝으로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제철 음식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참 바꾸기 어려운, 그래서 이름도 고정관념인데요.
네.
남녀 지도력에 관한 어떤 고정관념을 바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아, 그런데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연구입니다.
네.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불안감이 남녀 간의 그 리더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습니다.
네. 이 성 고정관념 중에서도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겠네요.
네. 보통 그 여성들이 더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더 자리에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이번 연구는 오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겠나요?
맞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성들이 감정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도력에서 감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먼저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특히 이 불확실한 시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성 리더들의 그 배려 중심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지도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그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 때 네.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뭐... 일단 불안감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반대는요?
네. 뭐 불안해도 뭔가 잘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의지, 희망.
어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를 보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남성과 여성 리더들이 이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성 리더들은 불안할 때 그 아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뭐 심하게는 학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을 비인격적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위 부정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성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여성 리더들은요, 사실 불안 수준에 상관없이 뭐 학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그 가족 지원적 리더십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감정에 덜 휘둘리면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요. 여성 리더와 남성 리더가 감정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까요?
네. 먼저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2020년 그 팬데믹 초기입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관리자 약 140명, 그리고 직속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겁니다. 리더들이 팬데믹 기간에 느낀 감정,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부하 직원들은 그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평가했습니다. 리더의 56%가 남성이었고요. 44%가 여성. 그리고 거의 백인이었고 이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반면에 부하 직원들은 56%가 여성, 89%가 백인, 그리고 88%가 이성애자였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는 특히 여성 리더들이 남성 리더들보다 팬데믹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도 직원들은 그 심하게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감독하는 경우가 여성들이 훨씬 적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팬데믹 동안에 불안은 매우 높게 느꼈지만 리더십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불안 수준과는 무관하게 심한 행동,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뭐 소리치는 행동이 거의 없었지만 남성 리더들은 불안을 느낄 때 비인격적으로 감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희망을 느낄 때는 어땠을까요?
네, 불안감이 심했을 때 무례하거나 부하 직원들을 조롱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남성들.
네.
희망을 느낄 때만 가족 지원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여성 리더들은 불안이나 희망의 감정과 관계없이 아주 일관되게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희망을 느끼든 뭐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건데요. 남성 리더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자주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이 더 강한 공감 능력 또 감정 관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여성 리더들이 어떤 조직이 좀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한 시기에 조직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여성 리더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조직에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남녀 리더들이 부하 직원, 아래 직원들한테 동기를 주고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줘도요. 남녀 리더의 승진과 평가에는 또 다른 영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도력을 보여줘도 남성 리더는 승진이나 평가에 좋은 영향을 갖고 여성 리더는 같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겁니다.
네, 같은 행동을 해도 성별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조직 내 그 성 편견 때문에 남녀 차별 때문에라는 지적인데요.
네.
남성은 리더로서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성은 따뜻하고 돌보는 역할의 기대를 받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도 남성과 똑같은 승진이나 높은 평가의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심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또 선거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뭐 면역 체계 노화를 가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가 사망 위험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 한 연구에서 나왔다고 미국 NBC 방송 이 투데이 프로그램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호흡, 숨쉬는 것, 뇌로 전달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방법을 바꾸면 즉시 몸이나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뭐 숨만 잘 쉬어도 불안감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자,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희랑 같이 연습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배워볼까요?
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다섯 가지 숨 잘 쉬는 방법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정지, 호흡, 그리고 존재하기입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한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호흡을 천천히 반복해도 그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로 가는 것을 딱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멈추시고요.
중지.
눈을 감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네.
이제는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그 휴식과 소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네.
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밀었다가 그리고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게 하는 그런 복식호흡을 하루에 5분씩 연습을 하면요. 몸이 빨리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숨을 아주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한숨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완전히 차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더 깊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요.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한숨 호흡을 하고 나면 뭔가 좀 기분이 머리부터 맑아지면서 달라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명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차분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나머지 호흡법도 알아보죠.
네 번째는 일치호흡법입니다. 이건 심호흡이 아니고요. 천천히 1분에 5번 정도 숨을 나누어서 쉬는 겁니다.
네.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이렇게 숨을 부드럽게 들였다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천천히 부드럽게 숨 쉬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 눈을 감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일치호흡법을 연습하면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숫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4, 7, 8 호흡법입니다.
4, 7, 8.
네. 숨은 4초 들이마시고 7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숨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와, 다섯 가지 호흡법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정지, 호흡, 존재, 그리고 복식 호흡.
한숨 호흡, 네. 또 일치 호흡, 478까지.
맞습니다.
자, 여러 연구로 입증된 스트레스, 불안감 날리는 호흡법 배워봤습니다. 끝으로 멋지고 멋지고 음식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건강을 지키는 제철 음식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네.
가을에 풍부한 제철 음식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주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데 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가을의 대표적 식품 중에 하나가 호박이죠.
그렇죠.
밝은 주황색을 띠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많아서요.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 기능도 높입니다.
네.
섬유질과 칼륨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네.
뭐 수프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죽도 끓이고 구이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해서 호박의 맛과 영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음식인가요?
고구마입니다.
아, 고구마.
고구마 역시 가을철에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인데요.
그쵸.
달콤한 맛이 있죠. 베타카로틴과 섬유질,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네.
눈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뿌리 채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과일 중에 배가 있습니다.
네.
섬유질, 비타민C, 그리고 구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 배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또 껍질째 배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호박, 고구마, 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그 앵두같이 생긴 빨간 과일이고요.
네.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쵸.
미국의 추수감사절 식탁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재료인데요.
네.
가을철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그 보석 같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북한 청취자들께는 크랜베리라면 좀 낯설 텐데요.
한국 과일이라면 아마 네. 오미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풍미도 있고요. 그래서 크랜베리하고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생선 아시죠?
전어.
네네, 네. 전어. 가을철 음식으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전어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답니다.
네.
이 시기에 지방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와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또 일품이라는데요. 그래서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전어 잘 드시면 집 나간 입맛도 되돌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어구이 향기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오미자 향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향긋한데요.
네. 자,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멋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잔존하는 미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독특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북한과 북한 인권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마음에 남는지 살펴보는 전시회인데요. 탈북민 작가도 함께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잔존하는 미음에 대하여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와 달리 불합리한 거 이런 거를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잔존하는 미음에 대하여 전시 가운데 1층에 마련된 박심정은 작가의 사운드 아트 작품입니다. 이 제목은 잠시만 멈춰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인데요. 작품 가까이 다가가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니 빗소리가 낯선 목소리로 바뀝니다. 이번 전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신진 미디어아트 작가 3팀 그리고 함경도 출신 회화 작가와 함께 마련했는데요. 먼저 어떤 취지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는지 북한인권정보센터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UN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도 되고 그랬던 시간이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후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북한인권이 아직 그 10년 전에 그 깨달음이 지금 충분한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아, 대중분들께 10년 전에 그런 어떤 모먼트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에는 이 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이 전시가 시작이 되었고요.
북한 인권에 관해 관람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는 건데요. 전시 제목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잔존하는 미움에 대하여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 인권 전시니까 당연히 북한이라는 게 제목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의 마음속에서 어떤 뭔가 편견이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품으로 자세한 건 얘기를 하고 들어올 때부터 뭔가 편견을 만들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잔존하는 뭐 미음이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빈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만들고 전시 자체도 질문을 던지는 전시로 만들었어요. 이제 뭐 의문문 같기도 하고 당신에게 잔존하는 게 어떤 건지 내게 들어와 보니까 북한이고 근데 나한테 뭐 잔존해 있는 북한이 뭘까 인권이란 뭘까 이런 걸 이제 질문을 던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이 청년 미디어 아트 작가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고 하는데요. 선발 이후에는 2개월 동안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심정훈 작가의 작품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사운드 아트 작품이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피커랑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빗소리가 이제 나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게 북한 분들의 어떤 증언이거든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멀리 떨어지면 다시 빗소리가 나면서 이제 목소리가 묻힌 작품인데 북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아니면 또 잊혀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빗소리랑 새소리 이런 자연 소리들은 비 오는 날 DMZ에 가셔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하영 연구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을 안보적인 이슈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봄으로써 북한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랬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니 이정 작가의 작품에서도 탈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좀 그 사는 언니 집 갔을 때 바디워시를 쓰더라고요. 향이 걔네는 그냥 뭐 거품 낼 때지 금방 사라지거나 그런데 향이 처음 맡아본 향기였어요.
시각예술가로 활동하는 이정 작가는 일상 생활용품을 주제로 4명의 탈북 청년의 이야기를 수집했는데요. 생활용품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이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이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분께서는 두루마리 휴지가 부잣집에 가야 있는 거 아니면 굉장히 아껴 쓰거나 이랬는데 휴지가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를 요 정도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벽에 걸어놔 주신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막 비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웃으시면서 웃기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비벼요 라고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도 생각하시면서 웃긴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 아직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다가오는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또 동시에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거를 조금 그냥 안내할 수 있는 안내 표지 정도의 역할을 제 작업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관람을 하면서 뭐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아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채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처음에 구할 때조차 이 북한 사투리가 전혀 안 쓰시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특정 인물이나 단어를 일부러 삭제를 해서 계속 이렇게 관람객이 보면서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역할은 뭔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회화 작가인 탈북민 안충국 작가도 함께했는데요. 안 작가는 먼저 이 제목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잔존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좀 더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알고 있는 단어였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였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잔존이라는 말이 제가 살아가는 넓은 세상에도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랑 굉장히 닮아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지금도 맴도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안 작가는 현재까지 자신을 잊게 한 많은 경험 중에서 본다는 것의 중요함을 몇 년 전부터 느껴왔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이 중요함을 깨달은 건데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 소개 함께 들어봅니다.
네, 원이라는 작업은 일단 추상의 형태의 원이고요. 거기에 약간 구물망이 보이는 네모의 안에 이제 원이 있는 작업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위아래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네모는 살짝 진한 회색이고요. 밑에는 백시멘트로 컬러를 칠해서 아이보리 느낌의 색이 갖고 있는 작업인데 원이라는 것 자체는 달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달이 조명의 역할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림벽으로 미술 선생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 앞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저한테는 달이 갖고 있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선입견 없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봐주길 바랬는데요. 실제 관람객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오히려 탈북 작가분은 그런 탈북한 거나 북한에 대해서 아예 작품을 거의 안 담으시는 것 같고 다른 분은 그런 걸 오히려 되게 많이 담는 것 같아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저도 사실 막 대학교 때 동기 중에 탈북했다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도 약간 안 친하니까 관해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제 그분들이 머리도 막 샛노랗게 염색하는데 사실 저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면 그게 되게 특이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출신이 북한인 게 뭐 고향이 서울인 거랑 다를 게 없는 건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이런 전시를 하면서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오늘 좀 저의 생각을 바꾼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일상적인 부분 같은 부분들은 어디서 들을 수 있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이정 작가님 하우스홀드 굿즈에서 단순한 형식이지만 효과적으로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장면들이 뭐 3D 오브제들로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의 기억들,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관람객은 자신에게 잔존해 있는 미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사회가 뭔가 이제 특정 계층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은 뭐 고정관념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배고파서 왔을 것이다. 아니면 뭐 자유를 찾아 왔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경계 짓지 않고 그냥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